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떠나는 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분모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온전히 다 돌아오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저희 반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계속 나눈 말씀은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르심이 이어서 이 삶의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자에 대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삶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삶이라면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즉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또 세상의 권세 가운데 아래서 놓여 있어서 죽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우리는 더 이상 흑암의 권세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그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세상에 행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 자체가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에서 옮겨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는 자체가 이제는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땅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이 예배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의 행동 자체가 우리가 믿음으로 통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예배의 삶입니다. 그 예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이 구원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를 깨닫고 난 뒤에는 우리의 거룩한 삶에 대한 추구나 그리고 새로운 생명에 대한 추구라든가 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이 하나되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로서의 삶에 대한 추구를 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이 예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언제 어디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삶의 예배자로서 세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우리가 산제물로 드리라는 권면이고요. 두 번째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라는 삶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드러나는가 할 때에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오늘 메시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같이 나눴다시피 무엇이 예배인가? 무엇이 예배인가? 지난주에 저희가 예배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프로슈코네오라고 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 예배가 있고 하나는 라트레이라고 하는 삶에 대한 예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에 쓰여있는 예배라고 할 때는 라트레이라고 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트레이네요.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에서만 드려지는 봉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나눠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예배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우리에게 특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가라고 할 때 원래 예배라는 것을 드리기 전에 기독교인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날 모여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예배자에 되는 예배하는 날이 되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이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안식일은 원래 어떤 날이었냐면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딱 정하셨어요. 그리고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일곱째 날을 정하시고 쉬시고 그 날을 축복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 우리를 초대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의 창조가 끝나고 난 뒤에 창조를 모든 걸 끝내고 창조의 섭리 가운데 얼마나 잘 되었는지 창조의 모습이나 창조의 패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대상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서 그 말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한 대로 되었더라. 그 말씀을 보고 그 행한 거를 보고 하나님이 보시고 되어진 그 잘된 걸 보고 하나님이 예, 선하다, 좋다라고 말씀하신 게 창조의 패턴입니다. 즉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되어진 것, 자연 가운데 되어진 그 모든 것을 보고 응대하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 가운데 초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같이 보고 누리자고 저희들에게 초대한 날이 안식일인 겁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라고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라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6일 동안의 그 모든 일들이 바르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시간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 우리가 예배의 시간 가운데 참여한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것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시각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함과 아름다움과 올바름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바라보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굉장히 그랜드에서 너무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좋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안식일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분이 자기가 누려야 되는 시간인데 혼자 누려야 되는 시간인데 피조물된 우리를 그 시간 가운데 초대하는 시간입니다. 썩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썩지 않은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사라져가는 시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가운데 놔둔 것이 아니라 그를 초대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가운데 둔 것이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대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그래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모르겠어요. 예배 시간만 되면 흥분이 되긴 한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같이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쉬는 것처럼 내가 쉴 수 있구나. 내가 세상 가운데 뭐 무질서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다시 이 예배 시간이 오면 하나님의 원래 창조 질서 가운데 내가 무질서가 질서가 지워지고 죽음 가운데 있던 내 세상에서 살아갔던 그 내 육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생명이 담겨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를 초대하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에게도 이게 계속해서 느껴지길 바라요. 네,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배 자체가. 이게 정해진 예배도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예배 자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왜 중요한지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진실함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가운데 새로운 살아나게 되고 진실한 가운데 어둠과 빛 가운데에서 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다시 드러나고 죽음이 그 가운데 사라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진리가 생명을 갖고 오고 생명이 자유함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것이 예배의 삶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삶의 예배입니다. 그 자체는. 그렇다면 누가 이런 특권이 주어졌는가 누구에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12장 1절에 시작하는 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므로라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사건을 다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에게 이 형제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에게 이 예배의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이 사실 다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던 구원이 원래 이스라엘이 똑바로 행했다면 우리에게도 그 구원을 바로 깨닫고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행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기시키시고 우리를 그 구원 가운데 우리를 다시 초대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11장 33절과 3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기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게 되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의 은혜와 진리와 방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 풍성했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으로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의 판단은 누구도 헤아리지 못했고 그가 행하셨던 그 길은 누구도 찾지 못하는 길이었고 누가 하나님의 그 마음, 구원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경륜이 하나님의 뜻 아래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안에서 나오는 고백임을 사도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를 통과하는 뜻이에요. 주를 통과하고 그리고 주께 다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통과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뜻 가운데 주어진 일이고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구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것이고 이방인의 구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것이고 여러분의 구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거 구원의 첫 출발도 하나님께 있고요. 구원의 과정도 하나님께 있고 구원의 마침표도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얼마나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예배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원래 죄인이었던 자가 그러므로를 통하여서 의인이 된 사람이 이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그러므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그러므로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아직 잘 이게 와닿지 않는다면 그러므로를 경험한 사람들과 옆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가 주어져 있고 그러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러므로가 주어져 있어요. 그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긍휼의 자리가 있고 사랑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을 통하여 예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그러므로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의인이 된 자, 그러므로 성화와 섬김의 자리에 온 자,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 그러므로 더 이상 죄인의 불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자 된 사람들이 그러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을 통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부정적 측면에서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 세 번째는 긍정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 선하심, 진리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세상의 진리가 있고 세상의 복도가 있고 세상의 가치관이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와 복도, 뜻을 따라서 섬겨가는 것, 그 진리가 무엇인지 찾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간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그러니까 지난주에 잠깐 나눴던 우리 몸을 왜 제물로 드려야 하는가. 몸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죄 가운데 거하고 육의 욕망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이 몸을 우리가 욕망 가운데 거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룩의 자리에 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몸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그건 언제나 육의 정욕을 따르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든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두 개가 같이 공존하는 건 없습니다. 하나예요. 하나님을 따르든 아니면 내가 육의 욕망을 따르든. 그렇기 때문에 이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인격체입니다. 영육 코는 다 통틀어 치하는 말입니다. 몸이 우리의 마음이고 몸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자체가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그리고 마음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우리 교회가 모여있는 이 지체로서 서로 집을 지었던 같듯이 이게 서로 지어간다는 면에서 굉장히 몸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는데 이 특별히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중요한 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거죠. 공동체의 거룩함입니다. 공동체 거룩함. 공동체가 죄가 없는 가운데 살아야 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죄의 회개함이 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통하여서 죄가 없어지고 거룩함을 추구해가.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것이 몸이에요. 그게 행하는 게 뭐예요? 우리 생각만 가지고 될 거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마음만 가지고 난 될 거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몸을 가지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너희가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제물이라는 것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한 번만 죽어가지고 드리면 끝나는 게 원래 제물이었거든요. 제물 한 번만 자기 목숨을 바치면 끝나요. 구약시대 때는. 네. 구약에는 한 번만 동물의 목숨을 끊어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끝나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한 번 두고 갖고 되는 게 아니라 living이에요. living sacrifice. 살아있으면서 계속 죽어가는 희생제물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죽고 매번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을 사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사실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요구하셨단 말이죠.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할 때 일곱 번을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 베드로가 사실 물어봤어요. 얼마나 용서하면 됩니까? 네. 원래 그 당시 랍비들이 갖고 있는 기준에서 용서는 몇 번까지 하냐면 세 번. 세 번만 용서해주면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는 일곱 번을 해주면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곱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가셨죠? 일곱 번을 일흔 번씩 490번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하는 것이 내가 육에 속해 있다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내 자신이 죽고 내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난다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난다면 그 용서의 삶과 사랑의 삶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 번씩 490번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좋은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고 취급해 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 수 있어라는 것도 알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어져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면 살 수 있다는 것도 아는데 실질적으로 아직도 우리는 육이 너무 좋고 육에 묶여있고 실력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실력도 없고 인내도 없고요. 죽어가는 건 너무너무 싫어요. 여기 어려움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이 근데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을 통과하여 자신에게까지 오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실패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이끌어간다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 내가 오늘 하다가 성공할 수도 있죠. 근데 내일 가면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하면 또 다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보라고 하면 괜찮다. 내가 그 길을 만들어 놨으니까
해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냥 신앙이 이렇게 급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죠. 계속해서. 업앤다운을 계속 하면서.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미 그 거룩한 가운데 만들어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장자의 빈배라는 이야기를 좋아하는데요. 그 빈배 이야기는 그래요. 장자가 어느 날 잠깐 명상을 하면서 빈배를 타고 가다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강가에 배 띄워있고 옆에 산들바람 불고 온 자연 가운데 온갖 산수화가 있고 네, 너무 좋았겠죠. 그래서 북상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다른 배가 와서 퉁 친 거예요. 배가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장작 깜짝 놀라서 깬 거예요. 이 그럼 새끼 속에 있던 우라가 확 쳐내는 거예요. 이게 눈 똑바로 뜨고 안 다니냐. 네? 이게 왜 부딪히고 난리냐. 그래서 우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보니까 부딪힌 배에 사고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빈대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었던 거예요. 와, 그렇구나. 내가 살아있고 저 뒤에 누군가 있었다면 저 사람한테 내가 뭔가 얘기를 할 텐데 원인을 제공했던 그 당사자가 없다는 걸 깨닫고 난 뒤에 내가 화를 존재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다면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부딪혀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화낼 일도 아니고 내가 분노할 일도 아니고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과 같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그런데 화가 나죠. 그에게 다시 얘기하면 내 안에 내가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 죽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네 안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비워졌다고 얘기하시는데 빈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내가 화낼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지금 화내고 있냐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가 아니라 화내고 있는 너가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 일에 대해서 화를 내시더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자식이 저를 화를 내게 할 때 그런 질문을 하시나요? 내한테 물어보네요. 예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예수님 지금 화가 난 상황입니까? 내 자식이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또는 내 친구들이 저에게 이런 화를 나게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 이 상황에 정말 화가 나시나요? 주님 화난다고 화 내야 돼요? 근데 화가 안 난다고 화를 안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 비워진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이게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하시는 삶 재물된 삶입니다. 네. 굉장히 막중한 책임이에요. 이거를 잘 살아가는 걸 보고 세상이 저기에 에케 호모 저 사람을 보아라 에케 호모 저 사람을 보아라 저기에 참된 그리스도는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체가 저는 그런 지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에케 호모 됐네. 저 사람.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세상을 보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세상의 사조를 경계하고 따라서 살지 말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고방식과 정신구조와 삶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고방식, 정신구조, 삶의 방식, 세계관을 이야기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 때 바울은 갈라디아 1장 4절에서 이 세대를 어떤 세대로 바라보냐면 죄송합니다. 악한 세대로 규정을 합니다. 갈라디아 1장 4절 악한 세대고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눈에 보는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난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난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부패하고 타락하였고 이 타락과 풍조로 말미암아서 신자에게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너희가 뭐 잘못했을 때 비워라 이렇게 하는데 비워지지 않아요. 뭐든지 뭘 계속 채우려고 합니다. 물이 채워지든 공기가 채워지든 이런 채워지든지 우리는 뭐든지 채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내 세상 가운데 있다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은 죄와 허물로 죽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역사에 여전히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역사가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무조건 세대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이라는 말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삶. 그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의 사조와 철학의 근거가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조가 있었습니까? 모더니즘도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도 있고 물질주의도 있고 배경주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율법주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가 있으려나 절대주의 또는 뭐 상대주의 있고 실존주의도 있고 허무주의도 있고 여러분 뭐 철학 시간에 다 배우셨을 텐데요. 그래서 모든 것의 이 근간이 되는 생각은 무엇일까? 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마틴 로이드 존스에 의하면 세상에 따라가는 사람들의 주장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자기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크리에이티드 됐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사죄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인간은 자기 자신으로 충분해. 나는 나로 만족해.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어. 하나님도 필요 없고 절대자도 필요 없고 절대선도 필요 없고 절대적 진리도 필요 없어. 나는 나로 충분해 라고 하는 주장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 주장은 그러므로 인간은 자율성이 있어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세 가지. 하나는 자기가 창조물이 아니라 피조물된 자체, 그 자체를 부인한다는 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창조자랑 같은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나로 충분해. 내가 갖고 있는 기준과 정도와 비교가 내가 선에 대한 기준 정도 비교, 진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도 이게 다 충분하다고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스스로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조가 갖고 있는 이 기초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그거를 내 안에 하나님을 싫어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싫어한다. 로마서 1장 18절 32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로마서 1장 18절 32절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스스로 인간이 어리석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두었다.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행태였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가치로 두지 않는 거예요. 창조주를 그리고 참된 진리를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통치자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예레미야 10장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굳이 하나님도 섬기고 굳이 왜 이방의 신까지 섬기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왜 그렇게 섬기냐? 왜 그렇게 섬길까?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게 어떻게 쉬우십니까?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하나님 섬기는 거 저는 나는 쉽다. 난 하나님 섬기기 너무 쉽고 즐겁고 재밌어. 이런 분들 한 명도 없다고요? 이렇게 즐거울 수가. 너무 네, 여러분들 정말 참된 크리스찬 같습니다. 네. 이게 근데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되게 즐겁고도 되게 힘들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아요. 사실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네. 십자가와 부활이 늘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네. 늘 같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이 십자가가 먼저 보이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이 부활이 잘 안 보여서 그런지 근데 어떤 날은 부활만 보일 때도 있어요. 네. 야 나는 너무 즐거워.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날 정말 축복 가운데 두셨구나. 근데 뭐 인생이 다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보니까 알다시피 이 두 가지를 계속 업앤다운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뭘 만들어내면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만 주는 신을 만들어내요. 그게 무상.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존재.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원래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섬길 때 뭘 다 섬깁니까? 상을 만들어놓고, 아이돌을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거기다 입히고, 그 다음에 거기다 생각을 입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개를 빵 치는 걸 보고, 번개, 그리고 비가 오는 모습을 보고, 번개와 비가 있는 그것이, 아, 나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구나, 비를 주는구나, 태양이 나니까, 공부를 아름답게, 그리고 풍성하게 만드는구나. 그거를 보고 거기다가 대상에다가 내 뜻을 입히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소원을 거기다 꽂는 거예요. 그리고 비는 거예요. 우상. 자, 여러분,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십계명에서 첫 번째 뭘 부인하게 되는 거죠? 네. 1계명 부인하게 되죠. 2계명 부인하게 되고, 그렇죠? 네. 그 3계명도 부인하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고요. 그러면 왜 이게 문제가 되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어디에다 만들어 주셨어요? 위치를. 자, 1일부터 6일까지 창조가 쭉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지난주에 계속 읽었을 텐데. 네. 1장, 2장을 다 읽으셨잖아요. 네. 네,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궁창과 나누시고, 땅과 바다 나누시고, 그 안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모든 걸 채우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어디 권한 안에 두셨어요? 하나님이 이양을 하셨잖아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권한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줬다는 건 통치권을 주셨고 진선미에 대해서 알물 주셨다는 거죠. 진리를 깨닫게 하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분별된 것 가지고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고 인간이 있고 자연이 있고 굳이 도식화를 시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그 밑에 서브가 돼 있고 그 밑에 서브가 자연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상이라는 거는 지금 어떤 거예요? 우상이라는 건 만약에 자연을 섬긴다고 하면 내가 해와 달과 비와 번개 이런 걸 섬긴다고 하면 자연이 인간보다 위에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질서가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질서가. 질서가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질서가. 그런데 우상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이 질서를 왜곡하고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무엇이나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순간에 이 창조의 질서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와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의 권위와 인간의 권위가 갑자기 뒤범벅되고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질서가 뒤집어지고요. 자연과 인간의 질서가 뒤집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권위가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과 악의 개념이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인간은 무질서가 됩니다. 네.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혼동되는 게 무질서가 되는 거죠. 무질서가 되고 나면 하나님의 선과 악이 아니라 그때는 무질서 가운데 인간의 선과 악의 기준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따로 그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좋고 나쁨의 기준을 따라가는 인간의 사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기준만 남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자연을 섬기라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 가운데 이제는 반대로 갇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닙니다. 네. 우상을 섬긴다는 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복잡한 일이고 그 복잡함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권한을 없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유한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자유를 뺏기고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상을 절대 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세상 가운데 사조를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여기에 똑같이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사조도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것 가운데 인간 스스로가 묶이고 그 가운데 생명과 자유를 다 빼앗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서 말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되게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어려워요.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살아가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자가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데 보이나 말이 어렵죠.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분명 하나님 존재하시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시며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여기서 그분을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실 바랍니다. 거기에 거할 때만 세상에 벗어날 수 있어요. 세상에 벗어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이 삶의 예배를 볼 수 있는가? 긍정적 측면에서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지 그것을 구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구별하는 능력이에요. 분별력이에요. 도키마조라고 하는데 독해요. 뭐 생각하나 분별하나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그 자신을 변화시켜서 원래는 성품까지 나와요. 원래 이 단어가 단지 생각하고 분별하고 이게 옳고 틀리고 해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나의 성향, 캐릭터를 바꾸는 것까지 나오는 단어가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거기까지 바꾸길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옳은 것, 선한 것, 기쁘시게 하는 것, 도덕적인 것, 올바른 것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의 캐릭터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시길 바라고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한 게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랑과 의와 선에 대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의 삶으로 증명하기 전까지 정확하게 이게 무엇인지 인류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오셔야지만이 사랑이 무엇인지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를 벗어난 사랑을 처음 본 거고요.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 갖고 계신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때 처음 깨닫게 된 겁니다. 누가 원수된 자를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정의를 품고 있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지 그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의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원래 의라는 건 righteousness라는 건 원래 디카요 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단어가 디케라는 디케 여러분 정의의 신할 디케입니다. 네, 정의라고 할 때 그 사랑하는 방식이 원래 디케예요. 근데 사랑하는 방식을 보여준 사람이 없었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신으로서 사랑하는 방식, 인간으로서 사랑하는 방식을 그때 처음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의가 뭔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의 삶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기독교를 알지 못하고요. 그의 사랑하는 방식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것은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안에 내려와 시키는 것.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는 것. 예배의 시간이 뭐 많이 참석하고 이게 이거 중요하지만 이거는 하려고 하는 이건 과정인 거죠.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에 참여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건 다 이거는 지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거룩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알아야만 지금 이야기하는 사랑과 의와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예배장소의 삶으로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것 의와 선과 진리가 선포되는 그곳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배에 있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요. 진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거하세요. 왜 진리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네. 그리고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내일 이제 마틴 루터킹 목사를 기념하는 마틴 루터킹 데이인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루를 쉬는 날이고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좋은 날이고 그의 삶을 기린다는 것이 어떤 건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에 사람을 기리는 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나요? 쉬나요?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네. 세종대왕이 그렇게 훌륭하다고 하는데 훈민정음 네. 한글 창제날에 10월 9일날 우리가 한글 창제를 기념하지 세종대왕을 기념하진 않더라고요. 네. 그럼 미국에서는 그런 날이 맞나요? 기념일로 삼는 날은 이날하고 콜럼버스 데이 있는데 콜럼버스 데이에 사라졌다고 하는 것 같아요. 지난 얼마 전에 보니까. 네. 없어요. 워싱턴도 아니에요. 북부인. 네. 그리고 훌륭한 링컨도 아니에요. 근데 마틴 루터 킹을 이 사람들은 정말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나라의 근간 정신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가 행했던 행적을 기념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행적을 잠깐 짚어보도록 합니다. 킹 목사 1929년도 아틀란타에서 태어났고요. 이 사람은 흑인들에 대한 차별되고 경제적 불평등을 보면서 이 현실을 어떻게 바꿀까를 고민했습니다. 제가 마틴 루터 킹 자서전을 다 읽었는데 다 읽을 때 보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놀랐던 건 뭐냐면 20살 때 이미 고민을 다 끝냈어요. 자기가 24살 때까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철학 사조를 다 공부하고 그 당시에 다 공부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노선을 정했다. 24살 정도. 여러분 지금 24살 넘으신 분도 있을 텐데 천재는 27살 전에 모든 게 끝나고 죽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도 천재가 없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천재 대신 생각하지 마시고 중력을 별로 산적은 것 같아요. 마틴 루터 킹은 그 이미 그 모든 것을 정리를 다 하고 삶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목회자의 삶을 살아야겠다 하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 바탕에 둔 그 다음에 사회계획을 꿈꿨고요. 그리고 예수의 사회 가르침에 따라서 거기다가 간디의 비폭력을 하는데 자기의 무브먼트로 움직였던 사회계획. 이 비폭력주의라는 건 단순한 평화주의를 얘기하는 게 저항은 하지만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비폭력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인정을 받아왔고 이 사람은 64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평생을 억압받고 멸시받는 자 그리고 가난에 찌든 형제자매들 그들을 위한 지위 향상을 위해서 평생을 거쳐왔던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정말 자기의 마음에서 이 진실이 더 우러나오는 사랑의 호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감동적인 연설을 통해서 변화시켰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마틴 루터 킹과 함께 이런 훈련, 이렇게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여러분, 말콤 엑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말콤 엑스는 정반대의 보면 길을 걸어갔습니다. 네, 마틴 루터 킹은 흑인과 백인이 같이 사랑으로 공존의 세상을 얘기했다면 말콤 엑스는 흑인의 따로 하는 공화적인 예, 미국 안에서도 따로 흑인의 커뮤니티를 설립하고 싶었던 사람이 말콤 엑스였고 네, 루터 킹 같은 경우는 원했던 건 비폭력주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폭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네, 너무 안타깝게 이 사람도 64년도에 죽게 됐는데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네, 말콤 엑스의 전기를 읽으면서 제가 또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슬램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명연설가로 알려진 사람인데 말콤 엑스가 말콤 엑스 또한 근데 이 사람이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네, 브리트니카 사전 여러분 브리트니카 사전 아시죠? 네, 저희도 집에 있었거든요. 30권짜리가 어머니가 욕심 많으셔가지고 저한테 그걸 사주고 읽으라고 저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로 써있었는데 엄마가 욕심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한테 그걸 읽으라고 150만원이었어요 엄청 비쌌어요. 그거 사고 직업원 떨어지고 근데 말콤 엑스가 그 당시에 나왔었던 이게 브리트니카를 계속 증보를 미니까 그때는 몇 권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때의 시대에 그거를 3번을 정도 했어요. 브리트니카를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한테 여러분 그거 읽으라고 동화대백과 사전 20권짜리 있잖아요. 그 세 번 읽으라고 늦겠어요 어디?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를 개방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난 뒤에 가와서 흑인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처참한지 백인과 흑인에 대한 데피니션을 읽어보니까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걸 알고 난 뒤에 흑인에 대한 인권운동을 시작합니다. 대단한 사람. 그거에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이 이 마틴 루터 킹입니다. 이 사람 비폭력을 주장했고 흑인과 백인이 같이 공존한 사회, 인류에는 이야기했던 사회입니다. 네. 그랬는데 이 사람이 68년도에 39밖에 안 됐어요. 40도 안 됐어요. 그때 누구의 총을 맞았는지 알 수 없지만 총을 맞고 네, 안타깝게 죽게 됐습니다. 네, 킹 목사의 자서전을 집필했던 이 크레이번 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우리가 스스로에 대한 위선과 우리가 아직도 스스로에 대한 위선과 사람과 인종에 대한 편견과 우리만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마틴 루터 킹의 투쟁과 꿈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도 스스로에 대한 위선과 사람과 인종에 대한 편견이 있고 우리만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있다고 한다면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직도 마틴 루터 킹의 투쟁과 꿈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잘 알려져 있는 연설 중에 하나가 I have a dream입니다. 1963년도에 6월 28일 워싱턴에서 맺혔던 연설입니다. 네, 그 당시에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하는 의지, 그리고 증오 대신에 사랑을, 그리고 두려움 대신에 확신을 가지고 나왔던 네, 25만 명의 사람들이 그 워싱턴 DC에 있는 광장 그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같이 나왔던 것은 인간 존재에 대한 탐구였고 생명권과 자유와 사랑과 행복에 대한 그리고 정의에 대한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는 시간이었고 마틴 루터킹의 I have a dream은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정말 훌륭한 연설입니다. 사실 이 연설은 그때만 한 게 아니고 원래 두 달 전에 디트로이트에서 연설을 할 때 이미 했던 연설이었어요. 루터킹 목사가 그 밤에 굉장히 많은 고심을 했다고 해요. 내가 어떤 연설을 할까? 연설을 다 썼어요. 그 아침까지도 고민했고 이 연설을 하는 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 연설문을 내가 과거에 했던 그거를 다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갖고 온 게 아예 드림입니다. 제가 그 연설문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내가 중간중간만 다시 한번 나누기로 해요. 100년 전 노예 해방 선언에 의해 에브라함 링컨이 서명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사그라지는 그 불의의 불의의 불꽃속에서 여전히 수백만 흑인 노예들은 고통받고 있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명목군인 수표를 지금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수도 워싱턴에 모였습니다. 미국의 건국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명한 헌법과 독립선언서의 이 화려한 문구들은 약속 어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 자유, 행복, 주거권에 관한 내용의 약속 어음입니다. 미국은 흑인 시민에 대해서 이 약속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흑인들에게 이 신성한 약속 어음에 명시된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부도수표를 되돌려줄 뿐입니다. 흑인들의 시민권을 보장하지 않는 한 미국은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정의의 세력이 밝아오는 그날까지 폭동의 소용돌이가 계속되어 미국의 토대를 뒤흔들 것입니다. 현실적인 시민권 활동가들에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언제 만족할 겁니까? 당신들은 도대체 언제 만족할 건가요? 흑인에 대한 경찰의 야만적인 폭력이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행으로 지친 우리의 몸을 여러 도시의 호텔과 모텔에 누릴 수 없는 한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흑인들이 작은 빈민가에서 큰 빈민가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자유밖에 누릴 수 없는 한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백인 전용이라고 하는 표지판 앞에서 우리 아이들의 자존심과 인간적 존엄성이 짓무게지고 그러한 한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공평이 개울처럼 흐르는 그날까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공평이 개울처럼 흐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신안에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역경에 시달리고 있지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 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불의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 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독한 인종 차별주의자들과 주체사가 간섭이니 무연히 하는 말을 떠벌리고 있는 엘라바라 주위에서 흑인 어린이들이 백인 어린이들과 형제 자매처럼 손을 마주잡을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꿈입니다. 이런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나라 안에서 들리는 이 시끄러운 구역 화음을 아름다운 형제의 교향곡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희망이 있다면 언젠가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함께 행동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투쟁하고 함께 강대하고 함께 자유를 위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들여서 다시 한번 읽었다면 여전히 지금도 필요한 메시지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만큼 좁은 표범인가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마틴 루터킹 목사의 삶이 이 진리와 선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실현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는 이것이 인종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지금 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일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는 자연을 생각하면서 내가 얼굴을 닦고 그다음에 손을 물로 헹굴 때 그리고 나와서 물을 아끼는 그 모습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와서 휴지 한 장 두 장을 쓰는 게 아니라 한 장만 쓰고 내 손에 묻어있는 물기를 닦아내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일 수 있어. 그걸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저희가 적용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그것을 한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영혼이 나의 삶 가운데 멀어져 있는지 어떤 영혼이 하나님 있다가 멀어져 있는지 혹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지를 마음에 품기를 원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그마한 무엇인가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커피 한 잔을 대접해도 좋고 따뜻한 전화 한번 해도 좋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분열의 영들이 있는 그걸 없애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적의의 벽이든 미움의 벽이든 교만의 벽이든 불공정의 벽이든 편애의 벽이든 잔난체의 벽이든 이 모든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봅니다. 루터킹 목사가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회적이고 인종적이고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모든 벽들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인류밖에 없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그걸 찾는 겁니다. 학생이든 그다음에 가르치는 입장이든 교수든 어린아이든 나이 먹었든 상관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함이 있고 다시 돌아오는 일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예배의 삶이 그 가운데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부름받았습니다. 네, 특권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라고 오늘도 예배자로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